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영호 목사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신앙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 신묘년이 물 흐르듯 흘러갔네요. 임진년이 되었는데, 임진년이라고 하니까 임진왜란 생각이 납니다. 금년은 평화와 행복의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세상이 그렇지만은 않으니, 한갓 소망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청자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진년 1월 1일이네요. 이 금년의 성경의 예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어떤 것이며 또 역사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나성중앙교회 부목사로 봉직하시는 김영진 목사님과 대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듣도록 권고하셔서 많은 애청자들이 예언의 인도 아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김명호 목사님과 대담할 김영진 목사입니다. 김명호 목사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동안 라디오 설교를 하셨습니까? 매 시간 몇 분간 말씀을 하셨는지요?
1년 반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1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담당 PD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음은 30분간 말씀을 했는데 로말린다 교회 전인성 목사님과 대담으로 보냈었죠.
그랬었군요. 대담으로 하시니까 좀 수월했습니까? 또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반응은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아마도 애청자들 편에서 좀 듣기가 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으니까 아마도 혼자 강론하는 것보다 애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목사님과 대담을 계속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한국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게 되니까 미국에 계신 전 목사님과 만나서 대담할 시간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 목사님이 시애틀 교회로 증근을 가시니까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께 부탁하게 되었죠.
예, 목사님, 제게는 큰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집회에 다녀오셨군요. 오래 계셨네요. 3개월이나니까요.
9월 26일에 가서 12월 15일에 들어왔거든요. 가던 그 주말부터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총회 기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은혜도 누리고 왔습니다.
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경과 예언인데 성경과 예언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이라고 번역한 말은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예언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세상 일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들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선지서로 구분된 말씀들이나 특히 다니엘서 또한 요한계시록 같이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한 내용들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미래에 대한 사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참 중요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면 일반적으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도 그것이 사전적인 정의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지자 또는 선지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와 네비임인데요. 이 말은 장래의 사건이나 사실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기보다는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과 대신하여 말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대언자 또는 대언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과거 사실을 주시면 선지자는 과거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하고 현재 사실을 주시면은 현재 사실을 말해야 하며 미래의 사실을 주시면은 미래의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런 성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말해도 과거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많고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말씀도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말씀보다 과거와 당시에 대한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전부 미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오해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언이 꼭 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목사님. 예, 예.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쉽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쳐놓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나 단어나 문단만을 생각하거나 기록된 사실이나 사건만을 생각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이든지 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명이나 목적을 도외시하고 글을 읽으면 읽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으로 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읽고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많지 않은 계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읽고 발견하고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벗어난 성경 연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되죠.
예. 목사님, 근데 말씀 중에 많지 않은 계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많지 않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지 않는 내용이죠.
예.
예, 그렇다고 생각되죠.
예. 예,
그러나 그런 짧은 계시 안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내용이 들어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멘.
이 불경은 뭐 한국의 해인사에 있는 것만도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정말 많지 않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서 연구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고 자기 생각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성령님, 자기가 만든 구원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기독교계에 만연한 것 같은데, 뭐 어쩌면 이런 생각도 나만의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예.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군요.
예. 그렇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특별한 지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있죠. 있어야 하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읽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 지침이 있어도 지침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으로 들은 것을 중심으로 또는 신학적 방법 등등 성경이 지시하는 지침과 상관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다원주의 사상 같은 것도 성경과 상관없는 철학적인 방법이나 종교학적 논리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반 종교론의 범주나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 논리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는 길을 따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의미로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주변에서 보면 정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뜻대로 또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많죠.
목사님, 그럼 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읽는지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예.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예.
옛 이야기에 아버지가 한문으로 쓴 유언을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읽어서 엉뚱하게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거든요. 70이 되어서 상처한 무남 동료뿐인 부자 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아들을 보려고 젊은 처녀에게 새 장가를 갔다는군요.
예.
네. 노인에게 시집오는 젊은 처녀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가난에 찌든 가정의 처녀였겠죠. 노인이지만 부자니까 시집을 가서 아들이라도 낳으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친정도 넉넉히 도울 수 있을 것이니 내 한몸 희생하여 친정 식구도 살리고 뭐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겠죠.
예.
그런데 정말 결혼한 지 1년 남짓 지나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을 지날 무렵 이 노인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노인이 자기 병을 생각해보니 회복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부인이 병수화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보게, 아무래도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은 저 어린 것에게 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인데 만일 그렇게 하면 저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잖아도 내가 새 장가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또 욕심이 많거든. 내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제 것이 될 것인데 자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야. 그러니 저 어린 것에게 상속하라고 유언을 하면 저것을 해코지 하고라도 재산을 차지하려고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저것이 해코지 받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언을 써야 하나. 그것이 요즘 걱정이네. 이런 말을 병수발하러 들어오는 젊은 아내에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죠.
네,
딸 식구들과 젊은 부인과 겨우 발자국 떼는 아들과 친척들이 임종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딸은 자식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였죠. 노인은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유언을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었으니 장례 다 끝나거든 보거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을 아주 잘 치른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유언을 뜯었죠. 거기는 창호지에 아주 정성들여 한 줄로 내려 쓴 한문으로 내려 쓴 유언이 있었는데요. 그 글이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70생자 비오자 가산전지서 타인 물취 이런 글이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70생자 비오자.
네.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전지서 가산은 사위에게 전한다. 타인 물취,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예.
예, 딸은 이 유언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서 70에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았구나. 예? 예. 이 젊은 계집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속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유언을 집행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젊은 얼마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멀쩡하게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았고 영감님이 죽기 전에 한 말과는 너무나 엉뚱한 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키우면서 날마다 영감에 대한 한 맺힌 소리만 질렀겠죠.
네,
그래도 그 딸이 생활할 만큼 나 재산을 졌기에 먹고 살기는 했지만 마음의 원망이 없어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약관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종합해서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그 유언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인이 된 나 누님을 생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누님은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들보다 어린 동생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요청대로 유언을 내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와서 누님 그 유언 좀 봅시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언을 읽어보니 그 자기 늙은 누님의 해석이 맞았거든요.
네.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그 유언을 잘 베껴 쓴 다음에 그 원문은 누님한테 돌려주고 다음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네.
변호사가 처음에는 유언을 보더니 야 이 사람아 이것도 해석을 못해서 나한테 가져왔나? 이건 저게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가사는 사위한테 준다. 다른 사람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
네.
이 아들은 그 변호사의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가 여기 찾아오게 됐던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죠.
네.
엄마가 자기한테 해줬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변호사가 처음에는 누님이 해석한 것과 같은 해석을 했는데 이 아들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다시 그 유언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보게, 자네 부친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네. 이것은 아들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이네. 소송하면 내가 재산을 찾아주겠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고 그 소송에 이겨서 재산을 찾게 되었답니다.
변호사가 네. 어떻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처음에는 일반적 생각으로 유언을 읽어보니까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사는 사위에게 전한다. 타인은 취하지 마라. 그렇게 읽었는데요. 아들 얘기를 다 들은 후에는 그 유언을 쓴 아버지 생각으로 그것을 읽게 되었죠.
네.
자세히 살피니까 그것은 이런 뜻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는가? 가산을 전한다. 사위는 타인이다.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문 띄어쓰기를 교묘히 인용해서 딸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방어 조치와 함께 어린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죠. 즉 70생자 비오자라는 말 다음에 의문부호를 붙였어요. 이 변호사가. 그리고 가산전지까지 읽어서 아들에게 이 가산을 전한다. 그런 뜻으로 읽고 또 서타인까지 띄어서 사위는 타인이다. 그리고 물취 읽어서 취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저기 어린 아들이 그 큰 딸에게 해코지 받지 않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이 겸효희에게 트릭을 해놓은 것이죠.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생각으로 이 유언을 쓴 것을 이 변호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이 해코지 받지 않고 상속받기를 원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 유언 쓴 사람의 생각으로 읽는 것과 그렇지 않게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바르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천양지 차라고 친히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땅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읽을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려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이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예언을 연구할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땅 같은 생각으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이 시간도 다 되어 가네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드려야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까지인데요. 우선 9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12절까지, 14절까지인데요. 12절까지 있는 것을 성경을 직접 읽어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에는 보면요. 13절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밝히느니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생각해서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육신에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생각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이 감히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지막 축도로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과라는 말보다가 목회자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렇게 얘기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감동 감화라는 말을 없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자체에는 네. 교통하심과 그랬거든요.
네.
오늘 목사님 여기 오면서 교통이 잘 안 됐죠?
예. 오늘 참 이 예.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예. 이 트래픽이 꽉 막히면 교통이 꽉 막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을 트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 축도의 한 포인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감동, 감화하심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말에 말하고 있는 그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의 의미를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 간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 들어요.
예.
그래서 뭐 감동, 감화하심도 좋은 말이니까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땅보다가 하늘같이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네.
애청자들께서도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진년 한 해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이 방송을 애청하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 몽매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땅과 하늘 같은 차이, 천양지 차이인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